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타이거 우즈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미국 골프 선수죠.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10여 년 전에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곤두박질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불륜과 이혼과 또 약물 스캔들, 또 각종 사고와 수술 등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펼쳐지는 그의 인생은 완전한 내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시 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7년만 해도 그의 골프 랭킹은 1199위에 해당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랭킹이었는데 이번 골프 대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단번에 세계 랭킹 6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각종 언론 매체들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에 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부활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종 유명 인사들이 타이거 우즈에게 나는 영감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다,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또 SNS를 통해서 수많은 격려들이 쇄도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느낄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재기불능하고 또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인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약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은요, 따로 있습니다. 이 진짜 부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참된 부활, 진짜 부활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부활에 대해서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쓰였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육체가 있었는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때 이 아나스타시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맞는데 그 존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쓰입니다.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 그 자녀가 살아났지만 타이거 우즈가 부활했지만 80년, 100년 지나면 그들도 다 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생을 가리키는, 재기를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에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존재는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바로 이 에게이로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생명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인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칭하고 지시하였던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이퀄입니다. 둘이 동일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 스토리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또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말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명제나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오랜 생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내 지정의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통하여 알고 교제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에게 내가 나아갔을 때,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간단해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일반 세상 역사 2000년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33, 젊은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도무지 누구인가? 이것은 가장 심오하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결정적인 질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보다 잘 규명된 본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오늘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완전한 본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먼저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누구셨는가? 그분은 완전한 철저한 한 인간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 한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이었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존재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장성하여 커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셨고요. 주무시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누워계시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요, 우리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너무나 인자하고 너그러운 예수님이신가?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많이들 착각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The son of man입니다. 인간의 아들이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가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좋은 교사, 랍비, 또는 선지자,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 예언자, 4대 성인 정도로 보고 있는 많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었고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의 가문이었으며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실제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을 계속 역추적으로 올라가면 여러분의 기원이 나타나겠죠? 여러분의 존재가 나타나겠죠? 예수님은 우리랑 동일하게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36.5도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는 체온을 가지고 계시는 실제적인 인간처럼 살과 피를 가지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33세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외부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요,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로마 정권과 또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의 결과 또는 그 소용돌이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서의 어떤 대속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이 예수라고 하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혁명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반율법적으로 보였고 신성모독으로 보였고 그래서 로마 정권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를 위협적인 선동가로 분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단번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최소 7일 이상 그 사람의 피를 말려서 죽이게 되는 이 십자가 고통을 이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너무나 선한 일들 뿐이거든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창녀들을 찾아가고요.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신 것뿐인데 예수님은 모든 핍박과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 따르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인류상 어떤 인물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게 돼 있고 죽게 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성결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부활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영, 성결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부활시키시고 온 세상, 온 피조 만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다스리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고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굴까?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동일하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선포되었다. 방금 전만 해도 The Son of Man이었는데 인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게 되면 귀신이 나갑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무리를 걷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보통 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치시키기에는 그들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동일화할 수 있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부활의 궁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게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으신 게 맞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를 다 쏟아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분이 빠지는 거죠. 심지어는 로마 병정이 옆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죽었는지를 확인한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기절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잠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감추어 놓고 숨겨둔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약에 목격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가짜 허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기독교사에서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또 451년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100% 인간이시자 100%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교회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도무지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적인 함의 외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같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체휼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요,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는 도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영 못하는 사람과 함께 둘이 저와 제 친구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어프어프 막 한강에서 그러겠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서로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서로 손 잡았다가 서로 살려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를 빼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최소한 밖에서 보석금을 주고 나를 누군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상황이 다른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았거니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을 숭배하죠? 우리가 왜 인간을 우리가 경배 돌리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둘째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요, 명확하게 해줍니다. 오늘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 시작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서술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번역에 대해서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본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썰반트로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썰반트로요. 그런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자세히 헬라어 원본 사본을 확인해 보니 여기에는 헬라어로 둘로스로 쓰여 있다는 거죠. 둘로스라고 하는 뜻은 노예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건 썰반트의 개념이 아니라 슬레이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살펴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과 노예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종은 무엇이냐? 그나마 최소한의 고용된 존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나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가능한 존재가 종이죠. 그러나 노예는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밥을 주면 먹는 거고요. 잠을 안 재우면 못 자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게 노예죠. 그냥 주인에게 소유된 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노예는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만 움직이고요. 어떤 일도 거절할 수 없고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이다. 둘로스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였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을까?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줍니다. 모든 신분, 귀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균형과 또 모든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히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 프라이드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며 자부심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자발적으로 응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즐거움이 없죠. 억지로 하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억지로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즐겁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 예비군 훈련 이번에 꼭 받을 거야. 내가 우리 산소 호흡시키는 거 A+ 받아야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에이스가 돼요. 가장 먼저 집에 돌아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게 억지로 귀에 코에 귀걸이, 코걸이를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 자발적 열정의 마음, 주도성이, 자기 주도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종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아의 종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여러분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경쟁하면서 그리스도의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본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달려가는 그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거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를 영접했으면요. 다 예수의 사람이지 예수의 소유이지 예수가 왕이시오 예수가 주시오 예수가 모든 능력의 주권자이시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주인 삼고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도 부름받았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사명을 지시합니다. 우리의 사명,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사도라고 설명하죠. 아포스톨로스, 바로 사도,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보냄받은 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비전이었고 유일한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바로 부르심,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같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 드렸죠. 우리 아리마데 요셉 이제 연극이 진행되었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본당 한가운데 있는 우리 그 뒤에 강대상 뒤에를 보게 되면 거기에 빨간색 천을 쳐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갑자기 우르르쾅쾅 하더니 그 천이 다 위에서부터 다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에서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은요,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찢었을 텐데 위에서부터 찢었다. 누가 찢었죠? 하나님이 찢으셨죠. 그 찢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누구나 이 지성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열방에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 가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선교 비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담지하고 소유한 자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또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학위 선교고 해외 선교인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선교 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입술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액션을 통해 행동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이번 부활절은 저에게 굉장히 뜻 깊습니다. 2019년 부활절은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외국인 선교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네 개 국가에 소속된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몽골, 러시아, 중국, 네팔 이분들에게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하여 증거할 때 그 자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 디사이플스 우리 양육 제자 훈련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제를 내줬어요. 삶의 자리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했죠.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들어온 우리 선교 우리 전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직장 선배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 믿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아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오히려 여러 가지 난관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요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곳저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이며 도대체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며 진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냐 내 영혼과 내 존재와 마음으로 알고 있느냐 그 구별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만이 참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만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충만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